이제 하나님의 말씀 찾으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4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4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갑을 왕노릇 하시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교회에 나오는 것이죠. 교회에 나와서 예수에 관해서 듣고 또 성경 말씀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고 해서 예수를 믿어야 구원 받는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이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그렇게 교회에 나와서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이곳까지 오게 되었는데 우리가 저쪽에서 신앙생활 할 때 그때는 그전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신앙 지식 예수에 관한 어떤 구원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게 되는 거죠. 내가 예수 믿는 이 방식, 내가 알고 있는 이 교리, 이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들은 열심히 거기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들도 인도자들도 그들에게 더욱더 열심을 내라. 그렇게 예수 믿고 교회 잘 나오고 기도 열심히 하게 되면 이제 천국 가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들은 열심을 내서 그렇게 그 말씀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점차 가르치는 사람이나 배우는 사람이나 다 똑같은 교리로 그렇게 해서 열심을 내면 예수 제대로 믿는 것이고 복받는다.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열심을 낸 것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 자기 교리가 무너지면 안 되는 거죠. 자기 가르침이 무너지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예수 믿었던 방식이 무너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인도자들도 내가 당신들을 꼭 내가 천국에 보내줄 것이니까 딴 말에 미혹되지 말고 열심히 교회 나와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인도자들은 그들을 붙잡고 있고 붙잡힌 그들은 또 인도자를 믿고 따라 나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거기서 빠져나오기 힘들죠. 자기 자신이 어떤 내부적인 갈등이 있거나 고민이 있거나 하지 않으면은 거기서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믿다 끝나게 되는 거죠. 그들은 예수를 믿되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이 자기 옳담의 생각대로 예수 믿다가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사람도 자기 자신이 예수를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을 예수로 인도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둘 다 같은 처지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 예수 믿다 끝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처음에 그렇게 와서 시작하는 것은 맞는데 그것에 긴 세월 보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그렇게 그런 신앙생활 하는 중에서도 개 중에는 갈등이 있거나 또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참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 있는 교회로 인도받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그 기존의 교리에서 어떻게든지 자기가 원해서든지 원치 않게 우연이라든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그쪽에서 신앙생활도 오셨으니까 여러분들 기본 생각은 자기 자신이 기존에 갖고 있는 그 생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옳다함을 주장하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는 너의 옳다함을 주장하고 네가 예수 믿는 방식 그대로 주장하다가는 망하는 것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들의 기존 생각들을 뒤집어 엎으려는 그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라고 인도함 받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의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들을 무너뜨려야 되고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새 생각이 오죠. 그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 생각이 맞다면은 그것으로 여러분 구원받고 여러분 남 살리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못하는 것 다 여러분들도 인정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서 어떤 자기 옳다는 생각들이 있는 것은 있는지도 모르고 그것을 주장하게 되는데 이제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만나게 되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버려야 산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 생활에서 여러분 주로 듣는 얘기가 교회 나오면 여러분들이 그 소리를 들으러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고 잘못 믿고 있는 예수가 어느 부분을 내가 잘못하고 어느 부분에서 잘못 믿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지적받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아 내가 생각해보니까 틀렸다 이렇게 예수 믿어가지고 내가 예수에서 무슨 복을 받기를 원하겠나 이런 생각이 들면은 여러분 돌이키고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 그 듣지 못하면은 그냥 눈 감고 그냥 계속 저쪽 귀에서 하듯이 그냥 문만 왔다 갔다 교회 생활, 종교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여기까지 인도받은 어떤 그 하나님의 열심도 무효화되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도 여러분 인생을 그냥 그렇게 이 좋은 자리에서 포기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제가 자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의 가장 큰 핵심은 우선 예수 믿으러 일단 교회 나온다. 율법교회든 복음교회든 나온다. 복음교회 나왔으면 이제 그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고침받아야 된다. 여러분들 기존 생각들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된다. 이것이 없으면 여러분들 구원도 없고 거듭남도 없고 부활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본능적으로 피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겠지만은 그러나 피한다고 해서 내 옛사람이 오히려 더 피한다고 하는 건 옛사람이 죽지 않으려고 도망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여러분 옛사람이 힘을 실어주게 되는 것이고 그럼 옛사람대로 예수 믿다가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비참한 최후를 맞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바울도 오늘 계속해서 하는 얘기가 무엇이겠습니까? 부활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부활을 얻기 위해서는 너희가 생명의 말씀을 듣고 너희가 고침을 받아야 돼. 네가 옳다함이 무너져 내려야 그래야 그 위에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 부활하게 되는 것이고 생명의 말씀이 네 안에 부활해서 너도 부활하게 되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 같이 한번 생각해 볼 텐데 계속해서 바울은 부활의 그 특성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히 우리가 부활을 하려면은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이 온전히 무너져야 부활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같이 한번 생각해 봅니다. 24절은 지난 시간에 봤던 말씀인데 계속 가서 오늘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합니다. 그 외에는 나중이니 그 부활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부활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모든 지배력과 권세와 능력을 멸하고 종국적으로 나라를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 이래야 부활이 그에게 완성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원수를 자기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갑을 우리에게 왕노릇 하인다. 부활해야 될 사람 앞에서 그 예수가 왕노릇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망이 사망해야 우리가 산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는 무섭게 보이지만 무서운 것의 이면에는 우리 부활이 있다고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말씀 중에서 부활이 차례대로 이루어진다. 그것에 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볼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예수께서 왕노릇하신다. 이 의미가 무엇인지 어떤 의미로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지 거기에 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볼 것이고 그리고 맨 마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 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봅니다. 자, 먼저 24절 읽고 지난 시간에 했던 부활이 차례대로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 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 오늘 말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24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23절에서는 각각 자기 차례대로 부활이 자기 차례대로 될 것인데 먼저는 처절맨 그리스도고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세와 나라를 하나님께 바칠 때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 부활의 근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로 부활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먼저 가장 먼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가장 먼저 부활할 가장 으뜸으로 먼저 부활하게 되는 것이 언제냐면은 이 부활이 사도 바울의 경우를 예를 들어서 얘기합니다. 이 부활이 사도 바울 안에서 사도 바울 안에서 이루어진 것을 얘기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사도 바울 안에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죠? 부활했을 때 이때 부활이 지금 일어난 것입니다. 한 사람에게 부활이 일어났죠. 근데 거기서 먼저 부활이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가 그 안에서 일어난 이 먼저 부활이 있었던 거죠. 먼저 부활이 있게 되면은 이 부활에 덩달아 붙어 있는 부활이 또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가 강림할 때 그게 붙은 자라고 얘기할 때 그 부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여기 있었고 또 예수님께서 여기 있었죠. 그래서 예수께서 바울을 3년 동안 고치시고 이 안에 들어가게 되죠. 들어가서 부활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이 이때 이 바울은 세상에 속한 자인 것이고 예수는 하늘에 속한 자인 것이죠. 이 하늘에 속한 예수가 바울 안에 들어가서 부활했으니까 이 하늘에 계신 예수가 땅에 있는 바울 안에서 부활했으니까 하늘에 계신 예수가 강림하신 것이죠. 바울 안으로 강림하신 것입니다. 강림했을 때 바울이 거기에 붙어있게 되는 거죠. 강림해서 부활하게 됐을 때 이때 바울이 거기에 붙어있으니까 먼저는 그리스도 첫 열매로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붙은 자, 그게 붙은 자, 강림할 때 붙은 자인 바울의 부활이 있게 된다고 바울은 자기 자신을 놓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읽은 이 24절 이 말씀, 그 후에는 나중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이제 바울이 부활했으니까 바울 안에 누가 있어요? 부활한 그리스도가 있죠.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남들도 부활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능력이 아니라 바울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부활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남을 부활시킬 때 이때가 나중이라고 얘기를 한 거죠. 나중은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에게 마지막이라고 해요. 마지막이가 완성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텔로스라고 말씀드렸죠. 완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부활의 생명의 고리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내가 부활해서 내가 살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내가 남을 살리는 것. 이것이 생명의 고리의 완성이라고 한 서클의 완성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 부활했을 때는 예수가 최초로 먼저 부활하는 것이고 거기에 달린 자가 다음으로 붙어서 부활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아래에 있는 그 부활한 자 안에 있는 자가 나중에 이제 부활의 생명력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남을 부활시키게 됐을 때 그때 완전히 이제 부활의 한 서클이 한 사이클이 지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이렇게 먼저 다음 나중 먼저 다음 나중 이 차례를 바울이 얘기하고 있었던 거죠. 자 그리고 이 부활의 비밀 가운데 지금 바울은 세 번째 이게 먼저 다음 나중에 얘기할 때 이제 나라를 하나님께 바친다 이런 모든 정사와 권세를 파하고 나라를 하나님께 바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부활이 있을 때마다 항상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이 있으려면은 자기가 옳다함, 자기가 잘났다고 하는 것, 자기 교만함들 이것들이 다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에서 무너진 다음에 그 뒤에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 안에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부활이 있는 그 현장에는 나라를 하나님께 바치는 바울이 오늘 여기서 얘기한 이 과정이 있게 되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것이죠. 저가 모든 정사, 정사는 지배하는 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바로 이것은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내용들은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 그때 물리적으로 이 세상에서 어떤 일어난 큰 일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 개인적으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임할 때 그때 내 안에서 일어난 일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처음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대로 내가 옳다함의 방식대로 예수를 믿고 있었고 내가 옳다함의 방식대로 내가 이 세상을 살고 있었던 내 자신이 예수가 와서 그렇게 하면 너 예수로부터 구원받지 못한다. 이 얘기를 듣고 그런 여러분들의 생각과 옳다함과 교만함들이 무너져 내리는 것이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세상의 어떤 우주종말, 지구종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을 지금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드리는 이 내용들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바칠 때라 이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겪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교회에서 제가 처음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다시피 교회에서 여러분이 오시면은 여러분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들, 잘못 행동하고 있는 것, 잘못 보고 있는 그 눈들에 대해서 이 생명의 말씀에 조명을 하죠. 이것을 저는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안에 있는 암세포들 생명의 말씀에 검해해서 수술하고 꺼내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영적 수술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으려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고치는데 이것이 수술이죠. 여러분 안에 있는 영적 암세포를 말씀의 검으로 잘라내서 밖으로 버리는 것입니다. 버린 만큼 여러분들은 새살로 차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들 교회 다니는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을 예측하고 여러분 교회에 나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은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세상에 온 거 너희한테 평화를 주고 평강을 주고 너희들 힘들 때 내가 손을 붙잡아주고 그렇게 하시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주목적이 아니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0장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오 검을 주러 왔노라.
우린 예수께서 화평 주고 서로 싸우지 말고 친하게 지내라 이런 명령을 주시는 분으로 알고 우리가 이해하고 있고 그거 기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내가 그런 걸 너희들이 생각한 그런 방식의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내 검을 주러 왔다. 이 검이라는 것은 지금 수술칼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술, 너희들 말씀으로 수술하기 위해서 왔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물론 그렇게 수술하게 되면 이들에게 화평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나중에 화평이 있게 되는 거죠. 그것이 참다운 화평이고 그것이 참다운 평화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모를 때 겉껍데기만 봤을 때 아, 예수 나에게 공고해서 나한테 화평 주고 나 평화 주기 위해서 오셨는데 왜 그건 안 주고 검은 준다고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예수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죠. 예수께서 내가 검을 주려고 왔다 이렇게 얘기해도 우리들은 아 예수가 이게 그런 뜻으로 말한 것이 아닐 것이야. 나한테 왜 검을 주겠어? 자기 편한 대로 해석하고 예수를 가까이 따라 나섭니다. 그러다가 막상 검을 주는 예수를 만나게 되면 이건 예수 아니라고 하고 도망가게 되는 거죠. 그러나 애초에 나는 검을 주러 왔다고 하신 예수가 지금 그 일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예수를 만나니까 도망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지금 우리는 예수의 검, 수술칼을 지금 대하고 있는 우리들로서는 이 말씀에 의해서, 이 검에 의해서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그것을 자기 밖으로 밀어내려고 하고 수술에 협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래야 자기 자신이 살고 예수도 기뻐하시는 거죠. 예수가 온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들은 이 검을 알지도 못하고 나 그런 것 있는지도 모르고 아프기만 하니까 나 이게 모르겠어. 왜 날 아프게 하는 것이야? 하면 원망만 하고 지나가다가는 이 수술이 자기 자신에게 제대로 먹히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여기서 신앙생활 해도 아프긴 아프지만 그러나 결과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신앙생활로 끝나게 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 이런 수술이 없으면 예수가 내 안에서 부활하지 못합니다. 제자들도 3년 반이라는 기간 동안 예수의 말씀의 칼에 의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자기 수술을 받았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수술을 다 받은 후에 갈릴리부터 예루살렘까지 3년 반의 기간 동안 쫓아 나서고 부활까지 목도한 후에 그때 이 부활한 예수가 그들의 마음속에서 부활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면서 같이 봤던 것입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이끌어갔던 제자들도 3년 반 동안 예수로부터 수없이 책망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사와 권세를 다 하나님께 바치는 그 과정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이것이 여기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은 여러분들은 정신 차려서 이 길을 따라 나서야 되고 이 길에 대해서 저항하거나 딴짓하거나 모른다고 귀를 막고 있거나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다시 한번 여러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뭐가 없다? 수술이 없으면 부활도 없고 거듭남도 없고 구원도 없다. 예수 헛믿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바울이 얘기하고 예수께서 3년 반 동안 제자들한테 그를 보여주셨습니다. 자, 이것이 지난 시간에 했던 말씀을 다시 한번 그런 부분에서 정리를 했습니다. 더 궁금하시면 지난 시간에 했던 말씀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5장 25절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에 둘 때까지 왕노릇 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위의 부분에 대한 부가 설명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5절 26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갑을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에 둘 때까지 불갑을 필연적으로 왕노릇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가 누굽니까? 예수께서 왕노릇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어디서 인용해왔냐면 시편에서 인용했습니다. 시편 110편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주, 내 주, 내 주는 다윗과 함께하고 다윗과 같이 다윗을 고쳐나가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나님께서 내 원수로, 내 원수는 누구의 원수예요? 이게? 예수의 원수, 다윗의 원수. 예수의 원수이자 다윗의 원수가 같이 공동의 원수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바울과 하나 되기를 원하니까 그것을 방해하는 자니까 다윗도 망하게 하는 자이고 그리스도도 망하게 하는 자가 거기 웅크리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원수는 내 원수라고 얘기했을 때 그리스도의 원수가 1차적이죠.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그를 깨우쳐서 바울을 깨우쳐서 그 원수를 물리쳐야 되니까. 그러나 나중에 알고 보면 다윗도 아, 내 원수가 예수가 원수가 예수의 원수가 결국 나의 원수였었네. 그것이 바로 나의 옛사람이네. 이걸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 원수로 발등상이 된다는 얘기는 발로 밟는다는 얘기라고 했죠. 완전히 그 지배하고 무너뜨린다는 얘기라고 했습니다.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얘기라고 했어요.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이 얘기 딴 곳에서 많이 들었죠. 히브리서 기사에도 많이 들었는데 이 우편에 앉는다는 얘기를 바울은 여기서 무엇으로 바꿔서 얘기를 하냐면 무엇으로 바꿔서 얘기했어요? 내 발에 들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내 우편에 앉았으라 이 얘기를 바울은 여기서 뭘로 바꿔서 얘기를 하고 있죠? 왕노릇 하는 것을 바꿔서 얘기를 하고 있죠. 왕노릇 한다고. 이게 하나님 우편에 앉았으라는 얘기가 뭐야? 우리한테 와가지고 우리를 고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 바울을 해석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편에 앉았다는 얘기는 결국 우리 고침받는 사람 앞에서 왕노릇하게 하셨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하나님의 권세로 너 그들 앞에 왕노릇해라. 그래서 그들을 고쳐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권세로서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그가 왕노릇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왕노릇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에 둘 때까지 불갑을 왕노릇 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바울은 이거를 자기 자신이 고린도 교인들한테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인들한테 누가 왕노릇해요? 바울이죠. 바울과 바울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왕노릇하는 거죠. 바울 안에 그리스도가 부활했기 때문에 바울이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차피 바울하고 그리스도하고는 둘이 하나인 그런 관계인 것입니다. 지금 바울 안에서 그리스도가 고린도 교인들한테 역사하고 있는 거죠. 바울의 말 속에서 그리스도가 말을 하고 행동을 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을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노릇한다는 거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아니 그리스도가 왔으면 우리한테 왕노릇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종로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기러 왔다.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 들으셨죠? 예수는 우리한테 우리를 섬기고 종로로 하러 왔다고 하는데 여기서 또 왕노릇 한다고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왕노릇 한다는 의미는 우리가 지금 이 성경 말씀을 알지 못하고 진리를 알지 못하니까 그것을 인도할 때 왕으로서 인도해야 될 거 아니야? 너는 이거 안 따르면 죽어.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너희 뭐 불쌍하게 나가고 세상적으로 나 돈이 없고 뭐 배고파 뭐 이런 거 갖고 증인 내고 있어도 그래도 일어나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생명의 권세를 가진 사람이 왕노릇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노릇 한다는 얘기는 진리를 아는 자가 진리를 모르는 자를 인도할 때 왕노릇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저절하고 그럴 때도 그들을 잘 배려하면서 인도하는 그런 면에서는 그를 섬기는 모습도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왕노릇 한다는 얘기는 그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 4장 8절 우리가 살펴본 말씀에서도 바울이 그렇게 솔직하게 얘기하네요. 여기 잘 들어보세요. 고린도 전서 4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부유하며 우리 없이 왕노릇하였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의 왕노릇하기를 원하노라.
너 고린도 교인들이 영적으로 배부르고 부유하고 우리 없이 왕노릇해. 내가 알 것 알고 남 가르칠 수 있어. 이게 왕노릇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네들도 왕노릇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바울이 너네들 지금 왕노릇 하면 망해. 내가 왕노릇 해야 돼, 너희 위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왕끼리 서로 부딪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바울 왕에 의해서 고린도 교인 왕들이 무너져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무너졌을 때 그때 바울이 그들 안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들 안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왕노릇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위를 찬탈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왕으로 만들어줄게 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자기 잘났다고 하면서 난 이게 이만큼 알아. 저 형제들이나 못났으니까 말씀 듣고 고침받아야지 나는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자기가 때리기가 왕노릇 하려고 하는 거죠. 찍어서 그걸 왕노릇 하지 말라고 이 바울이 찾아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 무너지고 정말 순종하고 밑으로 낮아졌을 때 그때 바울과 함께 그가 왕노릇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왕노릇 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뺏어가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왕노릇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교회 생활하면서 자기가 빼앗긴다. 이거 놓아라. 내가 지금 남들한테 군림하고 있는데 나 내려오라 이렇게 얘기한다고 여러분 섭섭하게 생각이 없어요. 빨리 기어 내려오는 게 지혜롭다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우리는 안 보여 이게. 내려오는 것만 싫지 앞으로 이 내려온 다음에 영광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죽어도 발버둥치도 안 내려가려고 버둥치고 귀 막고 모른다고 눈 감고 이렇게 되는 거죠. 비참한 그렇게 한 결과는 자기가 자신이 취소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왕노릇 하지 못한 채 돌아가시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또 왕노릇 한다는 의미가 또 여기 있네. 자, 마태복음 19장 28절 제자들한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하리라.
예수가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너희 열두 제자들도 열두 지파를 다스리는 보좌에 앉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죠. 예수가 지금 그들 위해 왕노릇을 해야 너네들이 새롭게 생명이 새로운 세상이 바뀌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너희들은 나와 함께 앉아서 열두 지파를 심판하고 판단하게 되는 왕노릇 한다고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년 반 동안 제자들은 불가불 예수께서 그들에게 왕노릇을 해야 되죠. 그래야 이런 사내가 새 땅이 열리고 제자들도 왕으로 등극하게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를 믿을 때 지금 교회에서 우선 당장 이 말씀의 칼이 자기 자신을 아프게 한다. 그것에만 뭐 생각이 꽂혀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그것 후에 깨끗한 세상이 있고 더 좋은 세상이 있는 것입니다. 이건 사람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건 무효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꼭 이루어지는 일들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이것을 제대로 받고 제대로 자기 수술을 받고 제대로 고침받고 난 소망 가운데 겸손한 마음으로 따라 나서는 자들이 이렇게 왕권을 받게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죠. 이렇게 되면 예수가 여러분 안에 부활해서 여러분 부활 생명을 가지고 남들도 부활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자가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왕권을 주시는 것이에요. 전 여러분에게 어떤 면에서 왕노릇하죠. 생명의 말씀으로 왕노릇합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군림하는 재미로 이렇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깨우쳐서 여러분의 생각을 바꿔서 여러분들을 망하게 하는 그 옛 생각들을 무너뜨리는 그런 길로 인도해서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부활하게 만드는 일을 하기 위해서 왕노릇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지게 되면 여러분 인생 자체가 바뀌게 되는 것이고 예수 믿는 그 틀이 판이 바뀌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소홀히 하는 것 다 용납이 되지만 이 말씀 듣고 고침받는 것은 절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는 일을 여러분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여러분들은 그런 세상 생각에 알량한 자기 무식한 생각으로 자기 영혼을 그렇게 망가뜨리는 일이 없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자, 그리고 26절 읽고 이제 오늘 말씀 정리하도록 합니다.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때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 그러면 아싸리 처음부터 사망을 그냥 멸절시켜버리면 되지. 왜 맨 나중에 사망을 고생고생하다가 맨 나중에 사망을 멸망시키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 3년 반이라는 기간 동안 예수가 나에게 왕노릇해서 나를 고치는 기간이 필연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라나는 기간이에요. 생명이 우리 안에서 새 생명이 자라나는 과정이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덜컹 생명이 새 생명이 온다고 해서 이런 온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내 안에서 생명이 잉태가 되고 점점 자라서 해산하는 과정까지 이르러야 이것이 새 생명이 내 것과 완전히 동화가 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한 것이지. 그냥 갑자기 새 생명을 하다 보면 내 감당 못해갖고 그냥 나가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올 수가 그렇게 되는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맨 나중에 사망받을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나의 옳다함이 결국은 예수의 왕노릇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다 드러나고 다 수술받는 과정에 있어서 다 깨끗하게 되었을 그때에는 우리는 비로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다 되었다는 그런 말씀을 듣게 되는 거죠. 다 되었다는 말씀을 듣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은 그것이 여러분이 이제 맨 마중에 여러분 사망이 멸망당하게 되는 그런 과정인 것입니다. 이 사망은 여러분 안에 있는 옛사람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사망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여러분 옛사람이 사망의 주인인 사망이 사망하게 되는 거죠. 사망이 죽는 것입니다. 사망이. 그리고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데 여러분 옛사람의 노예가 됐을 때에서 살 때는 사망 중에서 사는 것이죠. 사망 중에 살다가 예수를 만나서 3년 반 동안 여러분들이 고침받고 그 옛사람 점점 쇠락해 가다가 보면 옛사람 생명이 끊어질 때가 있는데 그 십자가 사건이 일어났을 때 끊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망으로 여러분들을 살게 하고 인도하던 그 사망의 존재가 옛사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까 이제 사망이 사망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망이 사망한 것이다. 사망의 주인이 사망하게 되었다. 예수에 의해서 사망이 되었다. 예수의 능력, 그냥 무력에 의해서 사망한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그를 함께 잡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이 영광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망이 사망하려면 예수의 사망도 같이 겹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먼저 만나야 사망이 사망할 수 있는 그 길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제자들의 경우가 우리에게 본이죠. 고린도 교인들 경우도 예를 들 수 있지만은 제자들은 우리 3년 반의 기록이 딱 나와 있으니까 3년 반 동안 예수를 따라 나선 기간이 예수의 수술을 받고 나라가 새롭게 되는 그런 과정이었던 것이고 이제 십자가 사건이 다 일어났을 때는 그 과정이 완성됐을 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예수께 저항하고 반항하는 그런 일이 없는 그런 사망이 사망한 사건이 이 십자가 사건 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망의 주인이 사망하게 되는 거죠. 그 자가 누군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라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난 자존하며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이 대적하는 자가 누군지 잘 생각하게 됩니다. 누구라고 그랬어요? 우리 안에 있는 나의 옛사람이죠. 이게 지금 이제 성경에 나와서 흉악한 모습을 다 보이고 나타난 자들은 전부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 밖에서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고 그걸 추적해서 잡아서 어떻게 족치려고 하고 있는데 그걸 잡히지도 않고 대상도 알지 못하는데 이거 어떻게 잡아요? 이거는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자기 옳다함으로 살고 하나님이나 숭배받을 자 위에 뛰어난 지존하신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고 한다는 얘기는 하나님보다 자기가 말이 맞다고 주장하는 자가 그게 자기가 자신이 하나님보다 높다고 하는 자 아니에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얘기하게 되면 듣고 묵살해버리고 내가 맞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 노릇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게. 그렇게 하니까 말씀이 안 들리죠. 그리고 맨 나중이라는 것은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을 때 맨 나중이라는 것은 종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스카토스라고 이제 헬라어로 에스카토스인데 이게 종말을 얘기를 했죠. 마지막 때. 우주의 종말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옛사람의 종말, 나의 옛사람의 종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다운 종말인 거죠. 이 종말이 와야 우리는 새로운 세상으로 부활하게 되는 거죠. 그 바울이 이런 종말, 사망이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가 사망해야 그때 우리가 새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내 나라를 하나님께 바치게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야 부활이 일어난다고 지금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지금 어디를 향해서 달려 가고 있냐면 이 종말을 향해서 다 각자 개인의 옛사람의 종말을 위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이 바로 그것이에요. 그래서 그 옛사람이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그 안에 그리스도가 부활하게 되는 거죠. 그럼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남은 인생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여러분들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맺어서 서로 사람과 하나님이 하나가 되어서 살게 되는 거죠. 이게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창조했을 때 원래 계획이 아담과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그것이 안 되고 타락하는 과정을 통해서 다시 예수를 통해서 그 일이 지금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이 바로 그것을 이루는 것이에요. 창세기에서 나를 창조하실 때 아담으로 창조했는데 나의 옳다함으로 이 세상에 와가지고 내 멋대로 살고 내 멋대로 예수 믿다가 내가 하나님인 척하다가 죽기 일보 직전에 이제 하나님께 손들고 나와서 예수를 만나게 되면 그때 예수에서 고침받아서 이렇게 지금 사망이 사망하는 그 결과를 맞아서 예수가 내 안에 부활하게 됐을 때 하나님이 내 안에 부활하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 이제 나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나 된 그런 영원히 떠나지 않는 그런 아담이 되게 되는 거죠. 사람과 하나님이 같이 결혼해서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거죠. 아담이 나올 때는 아담 자기 갈비뼈에서 만든 자기가 자기의 왕 노릇하면서 하나님 노릇하면서 이 땅에 왔기 때문에 지금 망하는 것이고 거기서 망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이제 하나님을 이제 자기 남편으로 하나님을 자기 주관자로 모셔드리고 거기와 같이 합쳐서 살고 있는 우리 인생이 구원받은 인생이고 우리 인생의 창조가 완성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은 구원, 부활은 우리 창조의 완성. 아담으로 창조했다가 그리스도로 창조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부활은 차례대로 일어난다. 이것은 뭐 번호표의 그 차례가 아니라 생명의 어떤 생육하고 번성함, 생명의 특징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의 부활이고 그 다음에 그 예수의 부활에 붙은 이 부활이 바로 우리 사람의 부활인 것이고 그 다음에 부활한 사람으로부터 또 다른 사람이 이 부활의 생명을 받게 됐을 때 그때가 나중이라 이렇게 바울은 세 단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 차례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는 필연적으로 자기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과정, 3년 반의 과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바울은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왕노릇 하실 수밖에 없다. 우리에게 왕노릇 하는데 우리는 왕에 순종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왕노릇 할 때 그냥 권세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편에 앉은 권세로 왕노릇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지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걸 지원해 주신다. 이렇게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온전히 예수께서 나에게 왕노릇 하는 그 시간들이 다 지나게 되면 우리 안에 이제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부활해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이 부활이 남의 부활이 아니라 내 부활이 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제대로 된 인생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대로 된 그리스도의 같은 생명구조를 가진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로 이제 거듭나게 되는 거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게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들의 최종 목적지인 것이고 우리가 지금 여기서 매일매일 그런 사람으로 자라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모든 열심과 정성으로 이 예수가 나에게 왕노릇할 때 나를 영적으로 수술할 때 잘 견디고 고침받는 그런 과정을 잘 겪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는 결국 우리가 옛사람이 나의 원수인 옛사람이 사망하게 되는 그런 영광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될 것인데 이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내 안에 부활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이렇게 돼서 우리가 고침받는 것이니까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수술 잘 받고 우리 옛사람이 사망하도록 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맞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